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 시간 오늘 오전 0시 45분 트위터에 직접 올린 글에서 감염 사실을 알리고 우리는 격리와 회복 절차를 즉시 시작할 것이라면서 함께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3일 실시되는 미국 대선이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 대선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당장 오는 15일로 예정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의 2차 TV 토론 개최 여부가 관심을 모은 가운데 백악관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임박한 정치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존 코니 대통령 주치의는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이 모두 현재 괜찮은 상태라면서 대통령 부부는 회복되는 동안 백악관 관저에 머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콜리 주치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회복 기간에도 업무를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발열 등 증상을 나타냈는지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인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누적 확진자가 630명을 넘어섰습니다. 인도 보건부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오늘을 기준으로 지난 24시간 사이 8만 1천여 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인도 내 전체 사망자는 1천여 명이 추가되면서 9만 9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727만여 명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이 나온 인도는 통계에 기록된 환자보다 실제 환자 수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 존스 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오전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3,429만여 명에 달했고 이 중 102만 2천여 명이 숨졌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오늘 최근 서해에서 발생한 북한군의 한국 국민 총격살해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남북 대화를 통한 사건 해결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전날 오브라이언 보좌관과 통화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사망자 유족과 한국 국민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브라이언 보좌관과 서훈 실장이 이날 통화해서 미국과 한국 간 주요 현안을 비롯해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협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5일 이 사건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와 사건 경위를 담은 동지문을 통일전선부 명의로 청와대에 보냈습니다. 유럽연합 EU 지도자들이 벨라루스 정부의 고위 관리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U 지도자들은 어제와 오늘 이틀간 열린 정상회의에서 벨라루스 정부의 대선 부정 의혹과 인권 침해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2008년 대선과 반정부 시위 탄압에 책임 있는 관계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이번 결정은 알렉산더 루카셴코 대통령이 최근 선거에서 승리를 주장한 이후 벨라루스에서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한편 EU 지도자들은 나가르노 카라바흐 지역을 둘러싼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의 무력 충돌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특히 양측 모두의 즉각적인 휴전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유럽이 아브라함 협정 이후 중동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오늘 이탈리아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유럽 국가들은 아브라함 협정 체결 이후 중동 평화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지도자들은 중동 지역 전체에서 여전히 가장 큰 불안정 요소인 이란을 저지하고 거부하는 등 중동 평화 지원과 관련해 전략적인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과 진지한 협상에 나서는 등 중동 평화를 위한 미국의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독극물 중독 증세로 혼수 상태에 빠졌다 회복된 야권 운동가 알렉사이 나발니가 미 중앙정보국 CIA와 협력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어제 독극물 사건 배후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지목한 나발니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근거도 없으며 모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2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북한 관련 대량살상 무기 활동에 연관돼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에 대해 세컨더리 제재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를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2020 아동노동 강제노동 생산 목록 보고서에서 북한의 강제노동 생산품은 7가지 분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일부 지역은 오후까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도에서 16도, 낮 최고는 11도에서 23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부 시간 2일, 즉 오늘 오전 0시 45분 트위터에 직접 올린 글에서 감염 사실을 알리고 우리는 격리와 회복 절차를 즉시 시작할 것이라면서 함께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3일 실시되는 미국 대선이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 대선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당장 오는 15일로 예정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의 2차 TV 토론 개최 여부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백악관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임박한 정치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션 코니 대통령 주치의는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이 모두 현재 괜찮은 상태라면서 대통령 부부는 회복되는 동안 백악관 관저에 머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니 주치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회복 기간에도 업무를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발열 등 증상을 나타냈는지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호프 힉스 비서관이 지난 30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상을 느껴 검사를 받은 후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힉스 비서관과 접촉했던 트럼프 대통령 부부도 코로나 검사를 받았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북한 관련 대량살상 무기 활동에 연관돼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에 대해 세컨더리 제재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를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기업들이 제재 위반에 노출된 잠재적 위험 정도를 측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지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 자산 통제실 오펙은 1일 대량살상 무기 WMD 확산 제재 규정에 관한 연방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북한 관련 활동으로 대량살상 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대통령 행정명령 133825를 위반해 특별 지정 제재 대상 명단에 오른 인물이나 기관들을 설명하는 세부 문구를 추가한다는 것입니다. 해외 자산 통제실은 북한 관련 제재 대상 개인 기관과의 특정 거래가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을 명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 금융기관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법인과 개인이 북한 정부나 대북 제재 지정자와 직간접적으로 거래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한 대북 제재 이행 연방 규정을 반영해 또 다른 세부 문구를 추가했다고 공지했습니다. 따라서 관련 제재 대상에는 미 금융기관들에 의해 소유되거나 통제되는 개인기관은 거래 금지라는 설명도 함께 제시된다고 해외 자산통제실은 덧붙였습니다. 재무부 대변인은 1일 이번 개정의 배경과 함의를 묻는 VOA 질의에 민간 부문이 북한과 관련된 제재가 금지한 행위에 노출될 수 있는 개인과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제3자 제재 등 제재 위험을 측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기술적인 부분에 정보를 갱신한 것이며 관련 규정 이행을 위해 신설한 금지 조항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대북 제재 강화법 제정 과정에 참여했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1일 VOA에 이번 개정이 은행, 보험회사, 금전 서비스 업체 등 금융산업을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 송금 과정에서 북한과의 연관성 유무 확인 등 법적 의무를 실행하지 않는 은행들이 직면할 수 있는 법률적 위험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implication is that it raises the legal risk for banks that are not doing their job.
이어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연초부터 대북제재 금융 규정을 강화해온 의회 움직임과 이를 반영한 대북제재 이행 연방 규정 개정이 연달아 발표된 것의 연장선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hy is this happening now? It's happening now because in the beginning of the year,
미 의회는 오토원비어 북핵 제재 및 강화 법안이 포함된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을 최종 승인했고 이에 따라 대북 제재 및 정책 강화법이 강화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후 재무부는 4월 후속 조치로 북한의 불법 대북 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 등 대북 제재 이행 규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재무부가 이번 개정을 통해 강화된 대북 제재를 이란, 시리아, 북한 등을 겨냥한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제재법까지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이슨 바틀렛 신미국 안보센터 연구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어떤 행위가 미 독자 제재 위반으로 규정되는지 정확히 알리고 이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는 것이 재무부의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금융기관뿐 아니라 제3국 행위자의 미 제재 이행을 위한 요구사항을 더 잘 설명해 전반적으로 제재 이행 수준을 높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So it really comes down to just clarifying what would constitute as a violation.
바틀렛 연구원은 이어 세부 문구 추구가 제재 이행 준수 의지가 있는 기업들의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을 마련해 준 것이며 아울러 미당국의 규제를 따르지 않는 기업이나 제3국 행위자에 대한 경제적 보복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 켐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각국이 아동노동과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하는 다양한 상품들을 공개하며 기업과 소비자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생산한 상품 종류는 모두 7가지로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아동노동과 강제노동 등을 통해 벽돌과 시멘트, 석탄, 섬유, 목재, 금, 철 등 7가지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미국 노동부가 밝혔습니다. 이 노동부는 이를 발간한 2020 아동노동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목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상품 다양성은 전 세계 70여 개국 가운데 네 번째로 높아 채석과 광업, 제조업 등에서 광범위한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노동과 강제노동을 통해 가장 많은 상품을 만들어낸 국가는 중국으로 면과 조화, 크리스마스 장식품, 장난감, 미용제품 등 17가지를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나무와 농산품, 사탕수수 등 13개 상품을 만든 버마가 그 뒤를 이었고 카페트와 의류, 돌 등 8개의 인도가 3위를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관련 정보 자료에 공백이 있는 대표적 국가로 중국, 이란과 함께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아동노동, 강제노동에 대한 정보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의 자료 수집을 제한하는 나라들이라는 겁니다. 미국 노동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의 노동자들이 착취 혹은 학대를 받는 상황에서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믿을 만한 정황을 확보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힐다 솔리스 미 노동장관은 145개 나라와 기업, 비정부기구들이 공조해 전 세계 아동노동과 강제노동 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대기업들이 관련 문제를 심각히 받아들이고 소비자들의 인식에도 변화가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미국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보호를 수호하기 위해 아동과 강제 노동력을 활용해 생산한 상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정권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인권 유린을 조사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발표한 최종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아동노동과 강제 노동 실태를 자세히 전했습니다. 5살 이상 어린이들이 농사, 청소와 같은 강제 노동에 동원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15세 또는 16세부터 강제 노동 시스템에서 전일제로 일하며 광산일과 같은 가장 힘든 노동에서도 면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판 없이 감옥으로 보내지고 있는 북한의 대다수 정치범들이 강제노동에 조직적으로 동원된다면 이는 체계화된 정치적 억압체계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해마다 발표하는 북한 인권보고서에서 어린이와 학생들의 노동 문제를 지적해온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어린이와 학생들이 공장이나 농장에 배치돼 강제 노동을 하고 있다며 이는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에 악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영양실조와 탈진으로 성장의 장애 요인이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러시아가 지난 8월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유엔 안보리에 보고했습니다. 30톤 남짓한 양으로 2017년 11월 보고서가 시작된 이후 가장 적은 양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러시아가 지난 8월 북한에 32톤의 정제유를 공급했다고 보고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의 보고량은 지금까지 안보리에 보고한 대북 정제유 공급량 가운데 가장 적은 것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10톤의 1%밖에 안 되는 양이고 지난 6월 1320톤과 비교해 98%나 줄어든 양입니다. 러시아의 7월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안보리에 대북 공급량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처음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며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 한도를 50만 배럴로 제한했고 각국은 북한의 정제유를 공급할 경우 매월 정확한 공급량을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후 매월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보고한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뿐입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8월 전달의 10%에 불과한 141톤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중국과 러시아가 보고한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모두 약 17,300톤입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10월달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제재가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브리핑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hope that we will be able to organize such a briefing for the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shortly.
바실리 네반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1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10월 의장국 취임 연설에서 안보리가 북한 전문가를 초빙해 북한 내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만간 안보리 이사국들을 위해 그 같은 브리핑을 개최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그같이 말했습니다. 네벤자 대사는 그러면서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그 문제를 제기해왔다면서 대북 제재의 의장국에게 브리핑을 소집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We have been raising that issue for a long time and we've been calling on the
네벤자 대사는 이어 제재가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고자 하는 북한 전문가가 있다는 사실을 제재의 의장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북 정상 간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유연성을 발휘하겠지만 북한이 먼저 진정성을 보이라는 요구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에서 잇따라 제기되는 한국전 종전선언 문제를 보다 포괄적인 미북 정상회담 합의와 연결하며 북한이 모종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일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북핵 수석대표협의에서 종전선언 논의가 어떤 방식으로 논의됐고 어떤 결론으로 이어졌느냐는 BOE의 질의에 우리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의 모든 약속에 대한 균형 잡힌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유연한 접근을 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북한은 기회의 창이 열려있는 지금 관여에 나서야 하며 영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도발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북 양측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정상회담 당시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 북한 지역에서 숨지거나 실종된 미군 유해 송환 등 4개 항의 합의 사항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따라서 국무부의 이번 논평은 종전선언을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첫 2개 항목의 틀 안에서 고려하되 북한의 대화 복귀와 진지한 비핵화 관련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달 28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난 직후 기자들에게 한국과 창의적 아이디어들을 논의했다면서도 미국과 한국끼리는 할 수 없고 북한의 관여가 필요하며 그들이 준비됐을 때 그들과의 논의에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비핵화 상응 조치가 없는 종전선언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는데 또다시 북한의 관여를 촉구한 국무부 관계자의 이번 발언과 맥을 같이 합니다. 앞서 2박 3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친 이도훈 본부장은 지난달 31일 한반도 종전선언에 더 좋은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도 중요한 이슈이지만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한 워킹그룹 개편을 위한 한국 정부 부처 간 논의가 시작됐고 주무부처인 외교부와 통일부 사이의 이견이 여전하다는 보도와 관련해 제재와 남북교류 문제에 대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워킹그룹이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한국 정치권 일각의 비판에 대해 미국과 한국은 외교적 노력, 제재 이행과 집행, 남북협력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율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승리하든 차기 미국 대통령은 국내 현안 대응이 시급해 북한은 정책 우선순위에 오르지 못할 것이라고 전직 국무부 고위 관리들이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관심을 끌기 위해 임기 초에 도발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니엘 러셀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 등 아시아 문제와 외교 정책이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의 관건이 아니며 신임 대통령의 첫 100일간의 우선순위에도 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셀 전 차관보는 1일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주최한 미국 대선이 한반도와 아시아에 주는 영향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해 누가 당선되든 심각한 국내 현안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경기 회복을 꼽았습니다. 이날 또 다른 토론자로 나선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도 북한 문제가 새 행정부의 우선순위에 상위에 들지 못할 것이라며 선거 뒤 북한의 관심 끌기용 도발을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And unfortunately that would probably short-circuit efforts to approach this issue in a concerted and creative way. Might reaffirm commitments to sanctions, for example, on the part of a new administration, and will give a new administration.
이러한 북한의 도발은 집중적이고 창의적으로 대북 정책을 이반하려는 노력을 방해하고 도발에 대응한 강화된 제재를 불러와 신임 정부가 다양한 대북 정책을 쓸 수 있는 여지를 줄일 것이라고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은 지적했습니다. 러셀 전 차관보도 북한이 신임 정부 초기에 도발할 것이라며 특히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도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Particularly in the event of a Biden administration that we should expect some provocations from North Korea. That's certainly the playbook is familiar to us from
러셀 전 차관보는 신임 미국 정부에 대해 도발하는 것이 북한의 전통적인 각본이라며 북한에 강경하게 대하면 우울한 상황을 조성해 우선순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라는 신호를 전달하고 신임 정부에 겁을 줘 무엇인가를 얻어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셀 전 차관보는 바이든 정부의 경우 북한의 도발에 강경하고 적대적으로 대응하는 틀에 갇혀서 임기 초반에 창의적인 접근을 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될 경우 김정은과 브로맨스를 되살리고 예전에도 시도했던 북한과의 통 큰 합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Should there be a second Trump term where we've got something of a phony peace at least for a while while North Korea hides behind China sends these long flattering messages to
러셀 전 차관보는 그 결과는 지난 2년과 같이 거짓된 평화가 잠시 조성될 것이라며 북한은 중국 뒤에 숨어 트럼프 대통령을 추켜세우는 편지를 보내고 때때로 정상회담을 열 테지만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은 트럼프 정부보다 바이든 정부가 북한 문제에 있어 진전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At least low threshold unity with which we can approach partners and allies and put forward an approach that I think the
존튼 전 차관보 대행은 북한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 내에서 의견 일치를 보는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바이든 정부는 최소한 낮은 수준의 동의라도 취합해 동맹에 제시하고 의회와 협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과 중국 등 국제적인 위협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숙달된 대응을 보일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며 동맹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니엘 러셀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오바마 정부인 2013년에서 2017년 재임했으며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트럼프 정부 초기 2017년 3월에서 2019년 9월까지 북한 문제를 다뤘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제임스 인호프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이 국방부의 인도 태평양 지역 미군 재배치 검토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원 외교위원회는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기념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은 최근 국방부가 밝힌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 재배치 검토 계획은 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인호프 위원장은 3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최근 주한미군 감축설을 낳고 있는 국방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과 같은 우선순위 정부에서 미군 태세를 평가하고 전방주둔 미군이 미국의 장기적 국가안보 이익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검토하는 것은 현명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인호프 위원장은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 재배치 구상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감축 포함 여부와 이를 지지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방부가 해외 주둔 미군 태세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군의 규모와 조정의 필요성을 최적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호프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 확인한 적은 없지만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과 연계하거나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구상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상원 정보위원장 대행인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 의원은 지난달 24일 한 토론회에서 한국과 서유럽 일부에 주둔한 미군 그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동맹에 대한 재검토를 보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But I do think you'll see a re-examination of both our presence in South Korea.
이에 앞서 지난 7월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을 포함한 전 세계 해외 주둔 미군 감축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사령부 등 몇몇 전투사령부의 미군 재배치 문제에 대한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전쟁 발발 70주년과 미한동맹을 기념하는 미 하원의 결의안이 이를 소관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겨졌습니다. 외교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 아미베라 의원과 공화당 테드 요후 의원이 공동으로 상정한 이 결의안을 포함해 28건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일괄 채택했습니다. 상원에도 유사한 결의안이 비슷한 시기에 상정됐지만 여전히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하원 외교위 아테수 위원장인 베라 의원은 이날 결의안 채택에 앞서 한국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friendship on the people-to-people relationship, the legislator-to-legislator relationship is one of our strongest alliances. And as Mr. Connelly,
베라 의원은 또 결의안 채택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 전쟁 발발 70년이 지난 지금 미한 동맹은 안보 관계에서 포괄적인 세계적 파트너십으로 변모했다며 양국 간 강력한 파트너십이 70년 더 지속되길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베레온과 함께 의회 내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조 윌슨 하원 의원은 평양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유일한 미국 의원인 자신과 엘리엇 앵겔 하원 외교위원장의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And to see the contrast of North Korea to South Korea, there could not be a greater contrast of the difference between freedom and democracy and totalitarian
윌슨 의원은 방북 당시 한국과 북한의 대조적 모습을 회상하며 한반도에 존재하는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독재주의 사이의 간극보다 더 대조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상호 희생을 바탕으로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놀라운 경제적 번영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의 군비 통제 담당 대통령 특사가 한국 등 영내 국가들이 중국의 핵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영내 중거리 미사일 실전 배치를 위한 개발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셜 빌링슬리, 미 국무부 군비통제 대통령 특사는 1일 중국이 비밀리에 핵과 미사일로 무장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한국과 일본, 베트남 세 나라가 미국과 명확히 이해를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한국에 이어 베트남을 방문한 빌링슬리 특사는 이날 하노이에서 가진 전화 기자회견에서 이번 순방의 목적도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빌링슬리 특사는 중국이 군축 협상 테이블에 나오는 것은 법적 의무라며 신종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대면 만남을 피하고 있는 상황은 대단히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Which is highly ironic given what the Communist Party in China did to spread that virus to the rest of the world. I find it absolutely outrageous.
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을 놓고 중국 공산당이 한 일을 생각하면 매우 모순적이라는 설명입니다. 빌링슬리 특사는 핵 문제를 화상 회의로 논의할 수는 없다며 아울러 적시에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빌링슬리 특사는 미국이 개발 중인 중거리 미사일의 유력 후보지로 일본을 검토 중인지 이와 관련한 논의가 순방 중에 진행되는지 묻는 질문에 우선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 준수가 더 이상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국방전력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INF 조약은 1987년 미국과 소련이 사거리 500에서 5,500km인 중거리 핵전력을 폐기하기로 합의한 조약으로 미국은 러시아가 그동안 이를 준수하지 않고 중국은 당초 협정국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해 대량 실전 배치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해 탈퇴했습니다. 빌링슬리 특사도 이 같은 불합리함을 지적하면서 특히 중국은 30여 년 동안 13개 종류의 중거리 탄도 순항미사일 2천여 기 이상을 실전 배치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INF 조약을 준수해왔기 때문에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다시 이 같은 역량을 획득하고 실전 배치하기 위해 현재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Nor am I able to comment about where we might wish to base or rotate such capabilities.
빌링슬리 특사는 곧 실전 배치하게 될 복수의 중거리 미사일들의 구체적인 역량과 미국이 희망하는 순환 배치 장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중국이 핵 탑재용이나 재래식 미사일들을 통해 영내 미군과 동맹들을 겨냥한 깡패질을 벌이는 상황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빌링슬리 특사는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최대 위협으로 간주하는 미국의 전략 변화가 오히려 북한의 위험성을 간과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을 어떻게 보는지 묻는 VOA 질문에 미국 대북 정책의 세부 상황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That certain regimes see nuclear weapons in facilitating their aggressive and bullying behavior.
다만 세계는 현재 특정 정권들이 핵무기를 통해 도발적인 깡패질을 촉진하려고 시도하는 복수의 중대한 도전들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을 다시 거론하며 남중국해의 무기화, 홍콩 반환 협정 위배, 위구르인의 인권 탄압 등을 자행하는 매우 위험한 수정주의 패권 국가라는 점에서 이번 순방에서 논의를 진행한 각 나라들이 상황의 중대성을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회견에 함께 참석한 토머스 부셰 미 전략사령부 부사령관은 단순히 미국과 베트남,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넘어서 중국이 군축 협상에 나오도록 전 세계가 단결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군의 한국 민간인 총격 살해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국제법 위반 여부에 주목했습니다. 피해 유족들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유엔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 국제법 전문가인 제러드 겐서 변호사는 이를 VOA에 북한군이 북한 해역에서 한국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한 건 사실상 국제법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겐서 변호사는 북한이 지난 1981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에 서명한 뒤 1997년 UN에 서명 철회 의사를 밝혔지만 해당 규약은 철회를 허용하지 않는 만큼 북한은 여전히 조약 당사국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이 규약에는 범죄 혐의가 있는 피고에 대한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14조를 포함해 여러 관련 조항들이 있다는 겁니다. 겐서 변호사는 또 국제규약 6조에 따라 모든 인간은 생명에 대한 고유의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법에 의해 보호돼야 하고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생명을 뺏겨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겐서 변호사는 이번 사안에 대해 UN 시민 정치적 권리 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북한에 책임을 묻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18명의 독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이 위원회가 국제규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감독하면서 국가별로 보고를 한다는 설명입니다. 북한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든 변호사는 한국인 피해 유족들이 한국 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After the Korean War, armistice and enslaved in violation of that agreement, did sue and did recover. 보상을 받기 위해 가족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법대 노종호 교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미안하다고 밝힌 건 이 사안을 더 키우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북한군의 한국의 총격 살해 사건에 대해 직접적 책임을 지고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저는 명백하게 북한 영해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그다음에 북한 영해 안에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군에서 어떤 우리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합법적인 결국은 합법적인 명령을 멈추라는 합법적인 명령을 내렸는데 그 거기에 불응하여 그다음에 도망가는 이제 자를 사살했다 그렇게 좀 사안이 됐었던.
로버타 코원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김정은 위원장이 잘못을 인정한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의 협조에 공동조사에 나서는 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책임을 지는 것의 첫 단계는 무엇을 위반했고 무엇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란 지적입니다. 코원 전 부차관무는 북한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대한 한국 당국의 조사를 허용해야 하며 유엔 등 국제사회는 북한이 이를 이행하도록 외교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최근 한국 민간인 총격 사망 사건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전 세대 지도자들과 다르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잘못을 인정하며 평화 달성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면서도 남북한은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신문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와 관련한 분석 기사를 통해 과거와 달라진 북한 지도자의 모습에 주목했습니다. 이 매체는 김 위원장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니면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는 미한 동맹을 갈라놓으려는 계략인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번 사과는 지난 2008년 박왕자 씨 피격 사건 때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박왕자 씨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했을 때는 당시 북한 지도자였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과가 단순히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준 일회성 모습이 아니라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에 의해 만들어져 전해 내려온 불멸의 지도력에 대한 일종의 거부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개인 숭배에 의존하는 다른 많은 지도자들의 경우 실수를 인정하는 겸손함은 때로는 약점으로 보일 수 있고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한데 김 위원장은 종종 이런 모습을 보여왔다는 겁니다. 신문은 특히 최근 김 위원장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모습을 잇따라 보여왔다며 2016년 경제개발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인정한 사실과 선전 일꾼들에게 자신에 대한 신비화 대신 인간적 모습에 주목할 것을 강조한 점을 사례로 꼽았습니다. 이어 이번 사과와 같은 작은 행동이 깨진 관계를 되돌릴 수 있다며 이번 일은 누군가가 변화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남한과 북한은 영구적 평화로 가기 위해 갈 길이 많이 남아있지만 양측 정상들이 서로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에서 내려옴으로써 평화를 이루는 과정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김정은의 새로운 모습은 초인적인 것보다는 사람에 가깝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 위원장의 이번 사과를 통해 과거 북한이 그리던 지도자의 모습이 현재 변화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북한에서 지도자는 오류를 범할 수 없는 신적 존재로 그려졌지만 김 위원장은 최근 북한에 닥친 심한 도전 상황에 직면하며 스스로를 실수할 수 있는 인간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신문은 김 위원장이 코로나 사태와 홍수 피해, 경제 제재 상황에서 자신의 정책적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난 지역을 방문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민간인 총격 살해 사건에 대한 사과 역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문은 또 전문가를 인용해 이처럼 외부로 겸손함을 표현하는 것은 자신의 약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미국의 제재 완화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인간적 모습을 그리는 것과 관련해 모든 것을 김 씨 일가의 신성에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과정 중심의 정부를 건설하려는 노력의 일부이기도 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밖에 김정은 위원장이 동생인 김여정을 비롯해 여러 분야에서 책임자를 두고 있다며 이는 한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상 국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는 전문가의 설명을 전했습니다. 외교안보 전문지인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사과가 외교적 교착 상황에서 돌파구 마련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주목했습니다. 이 매체는 김 위원장의 사과는 작은 올리브가지라며 하지만 남한과 북한이 다음 단계로 가지 않는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남북관계에 주는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이 불과 일주일여 남은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또다시 수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당 창건 기념일에 내세울 업적이 마땅치 않은 가운데 수해 복구를 자신의 성과로 부각시키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강원도 김화군 수해 복구 현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2일 보도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이 통상 김 위원장의 활동을 다음 날 보도하는 점에 미뤄 추석 당일인 1일 현지 지도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김화군은 지난 8월 집중호우에 이어 지난달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직격탄까지 맞으면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김 위원장은 이 지역의 산림집과 농경지, 교통운수, 국토환경, 도시경영, 전력, 최신 등 부문별 피해 규모를 파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주민들이 무너진 주택 신축 공사에 기뻐했다는 보고를 받고는 정말 기쁘다며 설계와 시공에 이르는 건설 전공정이 인민대중제일주의, 인민존중의 관점과 원칙에 의해 전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약 1000세대의 김화군 산림집 복구 중 88%가 완료됐다는 보고에 만족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강원도 지역의 농사 작황을 둘러본 김 위원장은 큰물 피해를 입은 당시엔 내다볼 수 없었던 좋은 작황이 펼쳐졌다며 올해는 정말 유례없이 힘든 해지만 투쟁하는 보람도 특별히 큰 위대한 승리의 해로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수해를 입은 함경도에서 당 정모국 확대 회의를 여는가 하면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에는 흑투성이 스포츠 유틸리티 차를 직접 몰고 가는 등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모습을 부각해왔습니다. 또 오는 10일 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을 수해 복구 기한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김 위원장이 8일 앞으로 다가온 당 창건 기념일에 수해 복구의 완성을 자신의 성과로 내세우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뭐 복구 현장에 가서 질책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 어려움을 부각시켰다면 지금은 이제는 75주년 앞두고 좀 이렇게 개선되고 업적으로 나서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에 차이점을 읽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역대급 수해까지 겹치면서 수해 복구가 그나마 김 위원장의 성과가 될 만큼 이번 당창건 기념일은 빈약한 행사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당창건 기념일까지 수해 복구 마무리가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탈북민 출신인 굿파머스 조충희 연구소장은 북한 내부 소식통들의 말을 빌어 수해 복구를 위한 자재 공급이 김 위원장의 현지 지도 동선을 중심으로 편중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성과를 내곤 있지만 피해 지역 전체가 복구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자처럼 뭐 김정은이가 뭐 강원도 김하에 갔다 뭐 황해북도 어디에 갔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집중되는 쪽만 자재가 집중되고 나머지 지역은 자재 보장이 제대로 안 돼서 지금 되게 힘들어하고 있고 걔는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힘들어하는 게 지금 오랑 쪽도 그렇고 홍원 쪽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평안도 쪽도 수도가 복구가 안 돼가지고 그거 질병 되게 배 아파서 이제 설사하고 막 죽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김 위원장의 치적 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건설 사업들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평양종합병원의 경우 지난달 중순 입원병동과 외래병동 건물에 외벽 타일 붙이기 공사 마감에 들어갔고 병원 내부에 잔디와 나무를 심는 조경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북제재 장기화로 의료장비 수입이 자유롭지 않은 탓에 정상적인 병원 기능은커녕 태풍 피해 복구에 따른 공사 인력난으로 당창건 기념일에 병원 외관이나마 마무리될지 불투명합니다. 당초 김일성 주석 생일인 지난 4월 15일에 맞춰 완성하려던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관련 소식은 이미 관영 매체에서 사라졌습니다. 조한범 박사입니다.
원산 안쪽에 있는 내항에 해당하는 송도 해수욕장에 수십 년, 수백 년 된 소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나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갈마 해안관광지는 원산 밖에 바다 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태풍의 직접적인 피해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 원산을 지극히 사랑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누구보다도 먼저 원산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원산을 안 갔거든요. 그 얘기는 피해가 그만큼 심각하다. 그리고 복구가 안 됐다. 이런 추론이 가능한 거죠.
한편 김 위원장이 이번 현지 지도엔 여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수행했습니다. 김 제1부부장의 공개 행보는 지난 7월 말 전국 노병대회 이후 두 달여 만입니다. 김 제1부부장이 두 달 넘게 모습을 감추면서 11월 미국 대선 전 미국과의 대화를 위한 물밑 접촉을 담당했다거나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확산과 관련해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풍문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한반도 통일을 목표로 결성된 일본 내 한인단체가 엘리트 남북민을 초청해 통일 문제에 대한 북한 엘리트의 시각을 살펴보는 강연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4년 북한을 탈출해 2016년 미국에 정착한 30대 남성 이현승 씨.
그걸 보면서 분노하지 않은 엘리트가 없습니다. 장석 사건을 겪고 또 과거에도 또 수탄 채용 사건을 겪으면서 나의 지인, 나의 친척, 나의 동료를 잃지 않은 북한의 엘리트가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지금 현재 김정은 정권에게서 아픔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현승 씨는 한반도 통일 방안의 하나로 북한 엘리트들의 초점을 둬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하고 그의 측근과 친지들 또한 숙청당하는 것을 지켜본 북한의 엘리트들은 이미 김씨 정권에 반감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외부 세계가 이런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현승 씨는 북한 노동당 39호실 간부를 지낸 리정호 씨의 아들로 북한의 엘리트 출신입니다. 북한의 엘리트 교육기관인 금성학원과 평양외국어학원에서 공부한 데 이어 중국 동북재경대학을 졸업한 뒤 군에 입대했고 제대 후에는 노동당에 입당했습니다. 특히 2006년부터 7년간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중국 다렌지구 위원장을 맡으며 북한 청년 학생들을 지도했습니다. 북한 미양 선박회사 중국지사 부대표를 맡아 북중 무역과 선박 운영에 관여했던 이 씨가 아버지와 함께 망명을 결심한 것은 김정은에 의해 친구들과 동료를 잃으면서 북한 정권의 환멸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중국 유학 시절 외부 세계에 대해 조금씩 눈을 떠가며 북한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지만 떠날 결심이 선 것은 김정은의 잔악함과 배신감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망명 생활이 5년이 지나면서부터 김정은 정권의 붕괴와 한반도 통일을 위해 활동하기 시작한 이현승 씨. 이 씨는 이와 관련해 VOA에 엘리트로서의 책임감을 언급했습니다.
한국 사회와 또 미국의 뭐 정치, 경제, 문화, 미국과 한국, 국제사회가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배우고,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시각은 무엇이고, 또 북한 엘리트로서 국제사회에 내가 무엇을 내놓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많은 미국분들과 교류를 하고 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 시장경제의 우월성, 또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도 많은 걸 배웠고요.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나서 제가 북한이라는 사회에 대해서 이제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고 싶어서.
지난 26일 민간단체인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일본 지부가 마련한 온라인 포럼 북한 엘리트의 시각과 경험, 조국 민주화와 평화 통일을 향하여의 강연자로 나선 이현승 씨. 이 씨는 2시간 넘게 진행된 강연에서 가족의 망명, 엘리트로서의 배경과 경험, 북한 엘리트의 미국,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에 대한 시각,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분석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엘리트의 시각과 통일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장성택 처형이 가족망명의 직접적 이유라며 강연을 시작한 이 씨는 3년 3개월간 자원에 복무한 군대에서의 경험에서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아크들은 거치들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오른손마다 두 개의 손가락들이 다 잘려 있었습니다. 그 병사들이 군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손가락 두 마디씩을 잘라버렸습니다. 왜냐하면요, 북한군 규정에는 손가락이 두 마디 이상 없으면은 자동으로 제대가 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추측한데 그들이 배고픔, 상관들의 구타, 고된 노동과 훈련, 열악한 환경을 버틸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씨는 아직도 그들의 손이 기억에 생생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중국 유학 시절에도 조국은 북한에 대한 희망과 신뢰를 놓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유학 3년이 지나면서 인식의 변화를 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뉴스와 많은 정보들을 접하면서 3년이 지나서 저의 인식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북한 정권이 하는 선전이 거짓이라는 것과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북한은 낙관 3세계의 국가라는 것을 점차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원이라는 자각과 제가 만약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가족이 피해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품지 않았었습니다.
당시 중국과 무역을 하면서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궁금증을 가졌고 북중 무역이 활발한 상황에서 장성택 처형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소개했습니다. 강연의 핵심 내용인 외부에 대한 북한 엘리트의 시각에 대해 이 씨는 중국과 북한은 혈맹이며 중국의 영향력이 대단하다고 알고 있지만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엘리트들은 북한 최소한 경제를 중국과 같은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은 중국에 대해 매우 반중적입니다. 이유는 중국 정부가 30년간 개혁개방을 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었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나 핵실험에 줄곧 반대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입니다. 2014년 7월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을 먼저 만나자 김정은은 만군 장성들 앞에서 시진핑을 개새끼라고 욕하면서 중국과의 모든 비즈니스를 중단하고 러시아와 동남아로 교류를 하라고 지시를 내렸었습니다. 많은 엘리트들이 시장 규모나 가격 경쟁, 운송 조건을 보면 중국 시장이 더 훨씬 유리했기에 그 지시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씨에 따르면 북한의 엘리트들은 일본 제품과 기술을 매우 선호하며 개방 후 일본과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경제 성장은 미국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기에 미국을 경제, 군사, 기술력에서 세계 최강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이 씨는 말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 엘리트들은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은 절대 원하지 않으며 한국과 대화가 안 되는 이유는 경제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이를 모르는 것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북한 주민 스스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평화적이고 협력적인 통일이 될 것이라면서도 한반도 통일을 위해 외부 세계가 엘리트들의 시각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감시 체계와 연좌제가 뿌리내린 북한에서 주민 스스로 변화를 이끌어낼 동력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씨는 엘리트들이 깨닫고 각성한다면 일반 주민의 몇백 배의 힘이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현재 이들에게는 비전과 지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좌이든 타이든 김정은 정권과 같이 북한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엘리트들이 그들의 결정에 의해서 정권도 또 변화가 쉽게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들이 지금 그들 앞에 어떤 비전이 없고 그들이 지지해주는 세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못 잡아서 그럴 뿐이지 만약 그런 비전과 지지가 있다면은 그들이 매우 옳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시각을 읽고 그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그들을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북한 엘리트에 초점을 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각에 대해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VOA에 북한 내부가 아닌 해외에 있는 엘리트들을 거론했습니다.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옛 소련과 동유럽 공산주의 정권의 몰락에 외부에 있던 엘리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며 엘리트 탈북민들이 이끄는 그룹은 생산적이고 이들의 북한 내부 정보력은 매우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온라인 포럼에는 일본과 한국, 미국 등지에서 80여 명이 참여해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씨는 강연 뒤에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최근 서해에서 발생한 북한군의 한국 공무원 살해 사건에 대해 김정은 정권의 지시 없이는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869년 10월 2일 인도의 위대한 영혼으로 칭송받고 있는 인도의 민족운동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가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의 포르반다르에서 태어납니다. 마하트마 간디의 본명은 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로 18살에 영국 런던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한 뒤 1891년 귀국해 변호사로 활동합니다. 이후 1893년 남아프리카 연방에 갔다가 그곳에서 자신의 동족들이 백인들에게 차별당하는 것을 본 간디는 1915년 인도에 귀국해 영국에 대한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펼칩니다. 1947년 7월 인도가 독립한 뒤 간디는 힌두와 이슬람 융화를 위한 활동을 계속했지만 1948년 반 이슬람 극우파 청년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하고 맙니다. 이후 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에게 위대한 영혼이라는 뜻의 마하트마라고 칭송한 시를 써준 뒤부터 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는 마하트마 간디로 불리게 됩니다. 1985년 10월 2일 영화 무기여 잘 있거라 자이언트로 유명한 미국 영화 배우 록 허드슨이 59살을 일기로 사망합니다. 사인은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였습니다. 에이즈로 인한 첫 할리우드 스타의 죽음이었습니다. 록 허드슨의 죽음에 미국 영화계는 물론 레이건 대통령까지 나서 애도를 표시했습니다. 이것은 록 허드슨이 죽기 전에 자신이 동성애자였으며 에이즈 환자임을 공개해 사람들에게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준 그의 용기에 대한 경의이기도 했습니다. 훤칠한 키에 수려한 외모를 갖춘 록 허드슨은 영화 무기여 잘 있거라와 자이언트를 통해서 세계적인 배우로 부상했습니다. 허드슨은 영화 속에서는 무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지만 실상에서는 동성애자였습니다. 이후 허드슨은 계속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히지 않다가 죽기 전 병상에서 볼품없는 병든 모습을 무릅쓰고 온몸에 난 반점을 보여주는 등 자신이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공개합니다. 이때부터 록 허드슨은 힘든 투병 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에이즈 퇴치를 위한 기금을 기부하는 등 에이즈 알리기에 큰 힘을 쓰다가 1985년 10월 2일 생을 마감합니다.